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우리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만난 그때 말입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그 감격과 감동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큰 은혜가 될줄 믿고요. 또한 큰 성취를 이루고 혹여 내 마음속에 공허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중요한 핵심 하나는 그들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는가,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서 세워진 재건된 성벽 이후에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광요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가? 배경을 살펴보자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임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힘을 썼지요.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희미해졌습니다. 또한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 140년 동안 황폐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했다는 사실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이제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 것이죠.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벽을 짓고 난 후에 그 성벽을 짓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하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서 그 자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KCP 성도님도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모태신앙으로부터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셔서 정말 이곳저곳에 마음 둘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온 성도님들은 아마 그때의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있겠지만 혹여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진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꽤 오래 썼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 쓴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좀 느리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았더니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 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반응이 늦다라는 걸 듣고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보니 이제 스마트폰이 조금 더 빠르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닐까.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속에 쌓였던 불필요한 생각, 죄, 낙심, 불신이 정리되게 됩니다. 바로 말씀이 영혼의 리셋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이 시간에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희미해진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심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7절에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 에스라와 함께 있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도록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 주홍빛 같은 붉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9절에 보시면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 발견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죄책감에 머물게 하지 않고 회복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책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회복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께 말씀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앞에서 무너진 사람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면서 반드시 새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울지 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생각해 보아요. 오늘 말씀을 처음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언제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수련회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 안에 내려놓지 못했던 분노와 죄책감과 또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어려운 환경을 좀 이겨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통해서 직접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는구나 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 왜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따스한 방식으로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의 고백을 기다렸다. 대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새 인생을 여는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말씀으로 죄책감에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회복과 기쁨,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울었던 자리, 주저앉은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을 흘리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렸을 때 울지 마라, 여호와의 기쁨의 힘이 되라 하는 말씀은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말고 죄책감에 멈추지 말고 반드시 새 희망과 새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자 라는 음성으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일 수 있겠죠. 진정한 회복은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할 때 완성되어진다. 진정한 회복은 들음으로 멈추지 않고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게 해주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현재의 풍요만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갔던 발자국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데 이 초막절을 기억함으로 다시 신앙의 중심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절기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실제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감동은 금세 사라지고 말지요. 또한 말씀은 일상의 습관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뭐 짐에 회원권을 이렇게 끊어놓으면 끊은 상태로 살아간다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회원권을 사고 난 후에 정말로 가서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겁니다. 회원권을 사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영적 근육이 자랄 수가 없겠지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에, 내 마음속 분노 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영적 근육이 자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신앙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을 원한다라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장막절이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듯이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 좋다, 아, 즐겁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언제나 경이롭고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방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들어오는 첫 마디가 아, 행복하다. 아, 경이롭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함이 참 신난다. 이런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하는 은혜가 더해질 때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KCPC 온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말씀 앞에서 서야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 말씀은 죄책감에서 회복과 기쁨으로 이끌어준다.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열매가 된다. 2025년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60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걷는 것도, 앉는 것도, 또한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 감사의 연속, 은혜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첫사랑의 은혜의 감격, 또한 혹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뜨거운 눈물을 다시 한번 맛보시고 그 뜨거운 눈물에 죄책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 주시는 새로운 희망, 소망, 기쁨을 누리며 2025년 한 해를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